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선 지도자로, 지도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뭐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목회자,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 전도사, 또는 뭐 집사, 이런 정도, 장로, 그렇게 다 부를 수가 있겠는데, 또는 그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거든요. 과장은 그 밑에 있는 대리보다 위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집안에서 부모로서의 지도자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계신 게 있겠는데, 우선 조금 그 집중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교회 그리고 비교회 단체, 선교 단체 그 지도자들의 그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교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강사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항상 이 두 가지의 그 지식에서 그 긴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죠. 굉장히 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이 현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동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사는데, 물론 물에 있는 그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만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육체를 먹이는 그 영양 이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상담가로, 그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 래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인디애나 대학교의 그 상담학 교수죠. 그분이 지은 책들이 아마 몇 권 한글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아마. 래리 크랩. 그분 책이면 다 읽으십시오. 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거 읽으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안정과 인정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ecurity, 안정, 나의 정서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 또는 영혼의 안정, 이런 안정과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 쉽게 말하면 칭찬, 이런 것을 우리는 먹고 산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두 가지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그걸 찾아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52페이지인데요. 아마 조금 페이지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웅덩이를 파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인간이 파는 그 웅덩이는 웅덩이는 그 밑에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마치 그 밑 빠진 그 독에 물을 붓듯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도 저희들의 그 욕심과 우둔함과 고집 때문에 우리 우물을 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자에게 적용을 해서 본다면은 지도자의 문제도 아마 보통 사람과 인간과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과 시큐리티와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다른 데서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고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파는 우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물을 두 개로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그 안정의 우물과 그리고 인정의 우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자마자 한 서너 살 되면 유치원 가야 되고 국민학교 가야 되고 중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가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제 졸업장을 주죠. 이 졸업장을 타야 안정이 됩니다. 그죠? 졸업장 없으면 영 불안하고 사회에 설 자리가 없죠. 그런 그 졸업장 그것을 우리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구하죠. 자격증. 그래서 학위를 따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는 교수가 되고 이렇게 돼야 안정된 그런 그 생활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결혼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가 다 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유교의 사상이 우리 일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급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사농공상이라는 계급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사는 그 학사죠. 학자, 지식인. 그래서 과거를 보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있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과거 시험의 그 제도인데 그 과거를 보아야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라의 그 자리를 얻게 되고 나라의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권세를 얻는 겁니다. 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국민에게 큰 소리 치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명예가 따르고 권세가 있으면 동시에 경제력이 따른다. 부가 따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정식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우리들이 왜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잘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오후에 빈미 강의 한 중에서 구라파에서는 그 노동의 신성함, 우리 육체와 정신과 모든 걸 사용해서 노동하는 것이 그 신성하다라는 그런 그 원칙 다섯 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 우리는 그런 사상이 없죠. 노동자의 월급이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것이 희소의 원칙에 의해서 월급이 오른 것이지 그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서 월급이 오른 것이지 노동이 정말 귀하고 정말 좋고 그래서 정말 귀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그 대가를 올린 건 아니죠. 대가를 준 건 아니죠. 그렇죠? 이따가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따가 반박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고 한 것에 의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공복인데 사실 civil servant 공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그 국민에게 국민의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공복인데 사실은 옛날 유교 사상이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은 공무원을 아직도 다스리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도 그 사람 본인들도 생각하고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종교 계통에서 말하면은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의 교수가 되겠다.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얘기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 하는 것도 옛날 유교 사상에서 온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위가 있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결혼의 상대자로서 굉장히 좀 선망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됐다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우리 딸한테는 그 목사한테 시집가라는 게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 둘째 번의 우물이 있는데 그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은 역시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이제 그것을 크게 잘 제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죠?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삐 뛰입니다. 인정을 우리가 꼭 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낳자마자 부모의 인정을 우리는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좀 율법 적인 그런 그 생활을 노력하고 굉장히 그 노력하는 그런 형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한번 보아도 이제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상담가가 예화로 자기 책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너무나 자기는 그 노력형이고 열심히 일하고 좀 완전주의고 뭘 해도 그냥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그 인정을 지금도 그 무덤에서 있는 아버지의 그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자기의 그 무의식 속에서 항상 자기에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남자가 한 번은 그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2등을 했대요. 그래서 2등을 한 그 통지서를 이제 갖다 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서 야 너 1등을 못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한테서는 인정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목,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형.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이거죠, 자기가. 고달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화평과 안정과 이런 인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칭찬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선 예수님께서 하지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요, 우선 동기가 달라지죠, 동기가. 그렇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또는 권세를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내 동기가 불순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들은 역시 결국은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또 둘째로, 그 세상의 칭찬을 받고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 칭찬이라는 게 연구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뭐 친구들이 칭찬하고 다 그렇지만은 요새 한국 사람이 칭찬하는데 굉장히 그 인색하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칭찬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칭찬에는 항상 그 가시가 있는 거죠, 뒤에. 그죠? 시기가 있는 칭찬이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 못하죠, 또. 한참 이제 올려놨다가는 그냥 그 낙하산도 주지 않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그거죠. 그리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칭찬은 이거는 바랄 것도 안 되고, 받아봤자 그거고, 오래 가지는 못하고. 가치가 없어요. 세상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갈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성공했다 합시다. 뭐 학위를 땄다든지, 무슨 좋은 직장을 가졌다든지, 뭘 발명을 했다든지, 하여튼, 뭐, 무슨,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할 때에, 그래도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게. 그 왜 그러냐면, 첫째로, 성공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게 되세요. 좋은 그, 성경의 예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이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바빌론 그 도성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루는 참 나가서 자기의 그 도성을 쳐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히죠, 정말. 야, 이것을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내가 해놨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내가 잘난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동물같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같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항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위험한 게 뭐냐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가장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교만해지는 거. 이걸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면은 뭐 조그만 그 낮은 지도자가 됐든지 높은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 교만하기 쉬워지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유명하잖아요. 어떤 가시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니까 아 이건 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다 라고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했을 때 참 뭐 저는 크게 성공은 뭐 못했지만은 조그만 거라도 다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에 뭐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그 임무를 맡았을 때 임무를 잘했습니다. 뭐 리포트를 잘 썼다든지 뭐 그래서 상관한테 칭찬을 드렸다든지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도는 내 마음속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가 가장 우리가 유혹받고 떨어질 다시 또 떨어 타락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때라 이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근데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결과가 우리의 성공의 결과가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아주 드물죠. 드물죠. 특히 그 경쟁이 심한 요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남이 못 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 결국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열 명이 가서 경쟁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체험한 건데 아무래도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그 해보니까 나 자신이 손해가 나는 게 많고 또 우리 가족이 희생이 당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당한 그런 결과가 나요 결국은. 그 왜 그러냐면 우선 시간적으로 정력적으로 가정에게 내가 쏟질 못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 그 아이들 교육 이런 것이 소홀히 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지만은 가족은 점점 죽어간다는 이런 그 결과가 생기고 또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영적인 그런 고갈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뭐 저 훌러 신학교에서 나오는 시현대 그 교회 성장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역시 우리의 그 영적 고갈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행정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그런 테크닉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영적 생활에는 굉장히 그 손해가 많이 나죠. 결국에서 목사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육체적으로도 탈진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목회자가 교회 한번 짓고 나면 꼭 뭐 그 교회를 떠나든지 목회를 반드든지 그런 뭐 예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 교회는 또 어떻게 희생이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는 그 생활 철학, 목회 철학 그걸 본다고 해서 성도들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고 하니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큰 거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그래서 이름도 제일 교회라고 짓고 혹은 중앙 교회라고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1교회인데 제2, 제3교회는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봐도.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미국서 왔거든요. 미국에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뭐 그런 게 있으면 first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가 있어서 the second church. 뭐, 그렇게 나가는데, 한국에는 second church가 없더라고요. 또 중앙교회가 있으면 주변교회가 있는데 주변교회라는 거 못 봤어요. 김명영 목사님이 강변교회라는 거 있던데 강변교회라는 거 얼마나 그 성서적입니까? 예? 강 옆에 있으니까 그 뿌리가 강으로 들어가서 물을 거기서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변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강 옆에 있으니까 강변교회인데 아주 좋은데 근데 주변교회라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그 뭐가 전부가 다 같이 커야 되고 전부가 다 제일이어야 되고 전부 다 이제 중앙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목사님들의 이 철학이 벌써 탁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제일 큰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미국서 온 거예요, 미국서. 미국서. 미국이 원래 대륙이 크고, 그 사람들은 통이 크고, 수박도 크고, 뭐 뭐든지 크거든요. 맛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우리가 지금 가는 신학이요. 미국 신학입니다. 미국 신학. 미국 신학이 고대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미국 신학, 구라파 신학 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스타일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전부 대규모 경제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뭐 지금 뭐 대기업이 크고 그랬잖아요. 사실 대기업이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조물아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얻어먹겠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물아기들이 전부 희생을 했죠. 중소기업이 전부 희생하고. 그게 전부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경제도 대경제 이런 것들
매크로 이코노미.
우리는 구라파에서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규모도 구라파하고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딴 얘기지만요. 교인들이 이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 뭐 외치는데 사실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고 애타게 그렇게 건축 헌금 안 나오면 그냥 강단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냥 속상해하고 그러면 사실 믿음 하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보고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배우겠어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손해요, 교회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럼 목회자는 지도자는 양의 모범이 되는데, 지도자가 믿음 없는 것 같이 사니까, 뭐, 성도들은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다 지도자들에서 나온 것이지, 그 성도들이 잘못은 아니죠.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그대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성취하자는 그런 성공을 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 가족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우리가 좀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는 지도자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그 문제를 목회자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나는 안 그러냐 그러면 나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목회를 잘 하려고 그러다가 뭐 탈진했든가 비용이 든다든가 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지도자로서 어떤 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든가 좌절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다시 우리 재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꼭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의 법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뭐냐면은 벌써 그런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푸른 초장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법칙을. 몇 가지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봐서, 푸른 초장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봐서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리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에도 처음에는 구원에 관계되는 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뭐 다 잘되고 뭐 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 자기 조카 보고 말이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좀 이별할 때가 됐는데 너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봐라.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롯이 오른쪽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푸른 초장으로 소돔. 보기 좋은 곳으로 풀이 많이 푸른 곳 초장으로 택했죠. 아브라함은 그저 나머지 찌꺼기로 갔죠. 딴 데로. 근데 나중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전부 망해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볼 때 야 이게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길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거의 10중 8구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그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택했던 길이 이게 아브라함의 길이었던가 롯의 길이었던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23편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지금 잘 다니고 있을 때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내가 앞으로 실패해도 내가 죄를 또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나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내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좌절을 할 때에 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피하느냐. 그래서 우리 본능은 뭐냐면 뭐 어려움, 충격 이런 거 올 때에 본능은 금방 피하려고 하죠. 그죠? 금방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서 건져내는 게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견뎌내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이렇게 저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왜 왔으며 누가 고난을 주었으며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풀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성경적인 상식적으로 알듯이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징계는 고생 고통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은 분명하죠. 그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아픔을 선으로 인도하실까 선으로 만드실까 하는 것을 적극적인 태도로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마 여러분 그런 체험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재수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정말 그러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뭐. 저도 뭐 고려대학교 정치과 시험 쳤다가 떨어져가지고 외국어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다 똑같은 그런 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 어떤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를 한번 대강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하고 대강 그 몇 가지를 들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오는 게 충격이죠. 샤크가 오고 그 다음에 분노죠. 분노는 누가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저 새끼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또 이제 분노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했나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는 분노가 있죠. 또 원망 그렇죠. 원망 그 다음에 또 부인을 하기 시작해. 부인 아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자꾸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내가 어디 아프고 한 것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그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죠 이게 그런 그 부인하는 거 책임 전가 죄책감 그죠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두려움 한번 뒤였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증 정신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정신병 네 허탈감 현실 도피를 합니다. 사람이 보기 싫은 거 있죠. 사람이 보기 싫어요. 특별히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 싫은 거죠.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목회자 지도자의 일인데 그게 사람 보기 싫다면 그건 뭐 다 한 거죠. 뭐 다 사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그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담가예요. 심리 상담가들. 그 사람들이 자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구 무원하게 되고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이제 교통이 끊어지고 합니다. 이것은 뭐 보편적인 체험일 겁니다. 아마 실패하신 분들은 전했던 그런 천보이로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전부 있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제가 좀 아는 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를 아들딸로 삼으신 분이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다시 재기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은 정말 무한하죠.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는 좀 빨리빨리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시간을 내셔서, 시간은 정말 묘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묘약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치유가 자연히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고 용서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을 좀 믿으십시오. 시간을. 우리는 좀 빨리빨리 뭘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에서 이것도 좀 빨리 좀 해가지고 휴가 가도 그냥 한 몇 달 쉬라고 성도들이 돈 줘서 보냈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막 돌아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모세는 40세에 그 자기 그 백성에게 그 아주 그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잖아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저 그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치유를 받았어요.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그죠? 40년 동안. 자기가 40년 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을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은 게 40년.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반을 그냥 그 치유하는데 소비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우리 치유가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치유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시간의 그 시간의 묘약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그거야 뭐 아까 누가 여기 말씀하셨는데 뭐 좀 쉬고 좀 뭐 하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간단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기 하던 일을 중지하고 완전히 그 일에서 떠나서 산에 가시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뭐 유행어가 있죠. 요새 그 큐티. 화야타임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내서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 혹시 그 상태가 그렇게 뭐 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나 또 치유할 수 있는 것이면은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면서 치유를 하시도록. 둘째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참 우리가 이것에 참 그 잘못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실패했다, 뭐 병들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나타나면 내 교만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체면 문화에 사는 특별히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정말 견딜 수가 없죠.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갈 그런 그 상태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한테, 어떻게 그 우리 노회의 감독 목사에게, 어떻게 부인에게 그런 걸 고백하고 말이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병은 그 광고하라고 했거든요. 병은 광고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약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고민은 고민이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제 1990년에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광고를 했더니 어떻게나 무슨 그 묘약을 많이 갖다 주는지 고민이 돼가지고 감사하긴 감사한데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병을 제가 교회에서 광고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좀 이상하다고 병 같은 거는 광고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광고를 하신다고 그래 안 그런 모양이죠. 목사님도 병 걸리고 뭐 그런 광고를 안 하니까 쉬쉬하고 숨기는 모양이죠. 그게 자기의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약점을 보이면 벌써 적이 적은 뭐 항상 있으니까 주위에 저기 무시하고 그거 봐라 고소하다 이놈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눈치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이런 걸 우리가 광고를 못하죠 기도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가 예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사도가 평신도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그게 아주 귀한 태도죠. 형제, 자매들은, 그, 직분은 다르지만은, 그 기능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야, 아, 그래야 되죠. 도움을, 청해야 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상적으로는 그, 자기 배우자가 돼야 돼요. 부인. 부인이 가장 좋은 그, 좋은 자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지팡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부인이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할 때는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뭐, 식모로만 취급했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부인한테 은어를 못하는 거 있죠. 남자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에 동역자로 줬거든요. 파트너십, 헬프메이트로 줬거든요. 그럼 뭘 언제 헬프하라고 준 거예요? 언제 잘될 때 헬프는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때, 좌절할 때, 아플 때 그때 헬프라고 우리 부인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부인들을 잘 평상시에 잘 훈련시켜서 대화가 잘 돼야 되고 지역음을 그 영역의 지역음을 많이 잘 해놔야 되죠 평상시에 그래야 비상시에 우리가 그걸 예금했던 것을 잘 하다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이거는 예방의 문제인데 지도자는 그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은. 섹스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남자는. 남자는 성공하고 명예 얻고, 그, 또 뭐 돈 좀 생기고 그러면 꼭 이제 또 원하는 게 섹스거든요, 섹스. 이 섹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맺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부를 줬는데, 근데 이제 남자의 욕심이 그런 게 요새 여자의 욕심도 보니까 남자하고 똑같대요. 남자 여자 똑같대요. 이제 그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외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부인이 그것을 잘 지혜롭게 막아줘야 되죠. 성욕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 성욕이라는 게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그 은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줌으로써 내가 만족감 얻는 성도 성의 만족감도 물론 나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만족을 줌으로써 내가 만족을 또 얻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그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자들이 할례 받아요. 그 영국에 그 소말리아 이민들이 많은데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아직도 자기의 종교를 무속 종교를 이제 실천하면서 여자들 꼭 할례를 줘요. 근데 이제 서양에 와서 이제 교육받은 여자들은 그거 아주 싫지요. 신인들 불구하고 부모들이 강제로 이제 시키기 때문에 하는데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할례를 받으면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만족을 못 한다. 이거죠. 근데 서양에서 교육받은 그 남자들이, 그 소말리아 남자들이 소말리아 할례 받은 소말리아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 부인이 성만족을 못 하니까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남자들이 불만이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부인이 만족 못하니까 자기가 만족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그 성관계를 잘 지혜를 여자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분방을 하지 말라 함부로 특별히 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금식 기도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분방을 뭐 잠깐은 하지만은 그거 끝난 날에 금방 또 합해가지고 같이 그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게 우리가 약한 점을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목회자 지도자로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항상 또 돈과 권력과 여자들이 또 따라다녀요. 우리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또 여자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최근에 아주 그, 영국 그 지도 정치가들이 몇 명이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그냥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파면되는 그런 걸 보고 왔거든요. 최근에 그 메이저 수상 그 내각이 아니고, 차관인가 아마 그쯤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감리교 또 신자입니다. 감리교에서 그 평신도도 그 강도권을 줘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강도권 가진 그 평신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의원이고, 보수당의 그 정부에서 그 직을 맡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 비서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보수당이 또 굉장히 그 언론기관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이제 비난받고 때려 맞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거 보면은 몇 사람이 그 성관계 때문에 그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게 옛날에 그 프로퓨머, 영국의 유명한 프로퓨머 사건 아십니까? 국방장관인가 그때? 그때가 유명한 그 스파이 여자하고 성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지도자는 항상 이 섹스, 여자 관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회자도 예외도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여자 관계로 그냥 이혼하고 목사 일도 관두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저 영국의 그 천주교 신부가 그 비밀로 그 마누라를 저 미국에 어떤 그 여자가 있었죠. 아이들도 뭐 큰아들 있고 그래서 돈을 갖다 그 뒤로다 뭐 보내주고 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목사도 이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목사라고 해서 뭐 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그런 유혹은 똑같기 때문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 뉴욕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내면 질서와 뭐라 그런 책이 있는데, 예, 그런 거 있죠? 예. 그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도 또 번역된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심리학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무슨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을 쓴 다음인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교회에, 이쁜 여자하고 간통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런 그 상담에 그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런 쓰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간통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노회에서 징계를 하고, 2년 동안 근신을 했죠. 노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다시 초청을 해서, 자기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죠. 그래서 송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근데 그 양반이 사실은 그 송도도 훌륭하게 됐다는 건 뭐냐. 그 양반이 그 송도를 잘 가르친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성인이 아니고, 그렇다는, 그래도 그리고 진짜 뭐 딴 건 다 집어치고 해도 교회에 용서가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용서하고 구원은 다 받고 뭐 용서하라 뭐 서로 뭐 용서받으라 해놓고 근데 목사만은 왜 용서를 못하냐 이거죠. 목사만은. 근데 우리는 지도자가 뭐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가차 없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용서는 목사에까지 그게 확장이 되어서 목사도 용서를, 목사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지.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런 때를 보았는데, 그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뭐냐면은, 상한 심령을 이제 가져야 된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는 누가 다 짓죠. 다 짓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적받을 때에, 금방작에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서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 왕의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핑계하지 않는 그런 태도, 사실을 그 부인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근데 현재 이제 교회 보면은 교회에서 징계가 굉장히 드물죠. 징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징계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에 도망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징계를 목사님이 안 하죠. 또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징계가 없는데 사실은 교회가 큰 것도 문제지만은 징계를 하면은 이게 헌금 통장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교회 11조 또 가득 내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징계를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나 이제 지도자, 특히 목회자. 목회자가 이제 그 조심할 일은 중요한 일과 급선무를 구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과 급선무. 근데 급선무는 중요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급선무. 지금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인데 이걸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급선무,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걸 한번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장기적인 안목과 이제 단기적인 그런 그 안목으로 볼 때에 중요한 일과 급선무를 구분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특히 말씀 사역하는 분은 목사는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말씀 사역입니다. 딴 거 없어요. 말씀 사역. 말씀으로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아닌데 급선무는 뭡니까? 뭐 다 뻔히 알잖아요. 지금 금방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전화가 밤 12시에도 그냥 오면은 그 가야지 목사가 아유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 당장에 쫓기죠. 그거는 그 급선무죠.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오라고 그랬는데 아 목사가 그걸 안 가요? 결혼 주례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 결혼 주례 안 해줘요? 뭐 장례식에 가야 되는 장례식 안 가요? 이게 다 급선무거든요. 그 다 좋은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죠. 양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쁨을 같이 가서 기뻐해 줘라 했는데 다 급선무죠. 근데 이런 것을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진이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였죠. 설교 공부, 설교가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신방도 다녀야죠. 그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큐티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먼저 받고 자기가. 자기 받은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줄 거예요.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저희 그 런던 한 저희 교회에 그 강대상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빨리 내려가시오. 우리 저 조만식 목사님이랑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런던 한인교에서 같이 목회했거든요. 우리 2년인가 3년인가 계셨는데 여기 돌아오신 후에 이제 우리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받은 말이 없으니까 괜히 자기 딴 얘기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거기 설 자격이 없어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거에 먼저 공부하고 말씀으로 해서 말씀 받아야지. 그래야 그거를 양한테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안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할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돌아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랬지만은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키우고 70인을 키워서 전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복음이 전도가 돼서 우리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혼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예수 교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었겠다.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교회 또는 비교회 단체 그 선교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 길러내는 게. 또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람 키우는데 우리가 인색하다. 사람 키우려면 사실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을 잘 키우지 못하죠. 그죠? 사람은 쥔 누르는 게 사람이지 키우는 게 사람이 아니죠. 죽여야지 내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이 유익을 받으려면 내가 손에 나더라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지도자를 잘 키워내는,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을 잘 교육시켜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래서 각자 은사, 각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켜 키워서 그 행정 같은 거, 교회 그 운영하는 이런 것들 다 맡겨요. 목사가 사실 행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사도들이 집사를 7명 처음 세울 때 공궤 삼는 일, 행정하는 일 이런 것을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장로와 또 집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에게 행정을 맡겨야 돼요. 목사가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행정하는 것을 목사는 단지 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은 있죠. 영적인 지도와 감독할 책임은 있죠.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돈에 관해서도 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감독할 책임은 있지만은 너무 재정부에 가깝게 해가지고 재정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주시오 뭐 올려주시오 내려주시오 이거 목사가 못할 짓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지도자가. 그러면은 그 지도자가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점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가장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권세, 명예, 돈, 섹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몇 시죠? 네. 권세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또 이런 그 격언도 있는데 아주 완전한 폭력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심하게 극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또 완전하게 망한다는 그런 말이죠. 권세는 우리가 가질 것이 못 돼요.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상, 목회자상, 이것은 권세학은 뭡니다.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학은 뭐죠?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권세는 자리 다툼하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 사람, 인들이나 그런 권세를 자리 다툼하고 그러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도자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 보면은 이번 수양회의 주제에 나오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묻죠. 열매를 너희들이 맺지 않으면 그냥 찍혀서 불에 던져버려서 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기다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법에 정한 것 이상도 받지 말고 군인들에게도 네가 봉급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네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폭력으로. 그래서 지도자나 목회자나 또는 비교회 단체의 그 소위 목자라고 지도자들이 세도를 부리기 쉽죠. 세도를 부리기 쉽는데 그 가장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목회자, 장로는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서 3장에 보면 감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독. 그럼 어떤 의미에서 뭐 양을 치고 양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양을 먹이라 그랬으면 뭐 말씀으로 먹인다라고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양을 치라 그러면은 치는 것은 결국 정치하는 건데 그렇죠? 다스리는 거 아니면 양을 친다는 거지. 운영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잘 이끌고 다스리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럼 지도자 목사가 그 양을 치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겠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말씀 가지고 인도하고 말씀 가지고 구원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목사인데 결국 지도자 교회 지도자 선교단체 지도자 목사, 목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권위는 결국 말씀에서밖에 나올 수 없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왜냐하면은 목사의 그 권위는 사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계승받은 게 아닙니다. 소위 office를 통해서 계승받은 게 아니고 그건 천주교에서 믿는 겁니다. 영어로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계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그 비숍이 되고 주교가 되고 그 다음부터 로마에서 주교, 지금은 교황이죠. 교황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도권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제들이 그 사제의 그 권위를 받죠. 그거 이제 사도 계승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천주교에서 믿는 것이지 개혁교회, 개혁된 그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라는 것은 말씀에서만 나와요. 말씀의 그 계승에서.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했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도들이 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받아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데에 우리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 전도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의 뜻 중에 그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에서는 평신도도 다 설교를 하죠. 물론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설교를 하지만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단에서는 그 강도권을 주는데 강도권이라는 것은 뭐 칼 가지고 가서 강도하는 그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오해할까봐 그랬는데 강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 강해, 말씀을 강해해서 설명해서 설교하는, 설명해주는, 전하는 그런 것을 강도라고 그러거든요. 도를 강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자격을 주는 그건데, 교단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받은 평신도는 목사 안수 받아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 말씀의 그 계승권. 그러기 때문에 권위는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